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전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3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광양본당 정병욱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엉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저절로 자라는 씨앗과 아주 작은 씨앗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기다림과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씨앗은 열매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씨앗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씨앗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그만 씨앗 안에는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아람들이 나무들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씨앗으로 뿌려져서 세월과 함께 자라나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의 삶 안에서 각자 행하는 사랑의 행위, 즉 선행은 세상에 뿌려지는 씨앗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선행은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게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겠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강론을 준비하다가 씨앗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천사의 가게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꿈에서 시장을 갔습니다. 새로 문을 연 듯한 가게로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하얀 날개를 단 천사였습니다. 이 가게에선 무엇을 팝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무엇이든 팝니다. 그 대답에 여인은 매우 기뻐하며 깊은 생각 끝에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결정하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십시오. 그 말에 천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이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단지 씨앗만을 팔 뿐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씨앗보다는 열매만을 얻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강론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분들은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볼까요? 제가 묻는 말에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여과 없이 잡아보십시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사랑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대부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과연 자신의 삶에서 사랑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줘야지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먼저 받으려고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왜 관심이 없고 사랑을 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되고 온갖 불평과 불만 그리고 짜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먼저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질 것이고 가족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자신이 먼저 사랑의 씨앗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십시오. 아마 행복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사랑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말씀에는 광양본당 정병옥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병옥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간절히 이문한 신부입니다. 미사의 참회 예절에서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치유하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형제가 저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서두름으로써 서로 주고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 그가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좋은 대화는 잊을 수 없고 나쁜 대화는 견딜 수 없다.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과는 매일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평생 단 한 번도 내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서초동에서 이혼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하소연. 사람은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은 없다는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 30분을 이야기해도 영혼을 교감하는 순간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같은 공간에 살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대화다운 대화를 단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다. 오죽하면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매일 거대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대화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정서적 교감의 순간이 더 중요하다. 대화를 할 때만큼은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내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 마음이 머물고 내 의식이 그를 향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이 대화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대화 자리를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런 대화는 대부분 무시당한 감정과 깊은 상실감, 씁쓸한 뒷맛만 남기 때문이다. 하루의 대화가 평생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 년에 걸친 대화의 부재가 평생 차가운 응어리로 가슴을 짓누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로 살고 대화로 죽는다. 좋은 대화는 잊을 수 없고 나쁜 대화는 견딜 수 없다.
르네 프레밍이 노래하게 되는데요. 지그프리드 옥스 작곡의 곡. 이 작곡가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작곡가입니다. 주님 감사하나이다 라는 독일어 텍스트의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지그프리드 옥스 작곡의 독일어 텍스트의 곡 주님 감사하나이다 라는 곡 르네 프레밍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무반주 곡이죠. 러시아 교회 성가입니다. 저녁 기도 중에 있는 곡인데요. 주님께서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든 칼리지 다냐모라, 전망존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도링 뉴스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교황 레오 14세가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경고하며 기술 발전이 인간 문명과 인간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음을 27일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시위에서 열린 성 프란체스코 대 살레시오 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기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혜와 지식, 양심과 책임, 공감과 우정을 모방하면서 단순히 정보 환경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간 관계라는 가장 깊은 소통의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술이 인간을 돕는 도구를 넘어 인간적 관계 자체를 대체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오는 5월 17일로 예정된 가톨릭 교회의 제60차 세계사회홍보주간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교황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이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험성이 은밀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매혹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기상악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민방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라휘티, 응아이 오톤가, 블렌드베이, 푸나쿠쿠, 오아쿠라, 모카우, 헬레나베이, 미미 황가타, 화나나카, 화나나키, 와이오웨카 협곡, 힉스베이, 티에 아라오라 등입니다. 지원금 액수는 개인의 상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식비, 의료, 친구 지원이 필요한 1인 가구는 최대 $4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최대 $600, 자녀 한두 명을 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0,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은 최대 $1,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호텔이나 모텔 숙박비 또는 호스트가 제공하는 숙소에 머무는 비용 그리고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연령이나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자는 복지수당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니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험으로 비용이 보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상환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고립된 일부 지역사회의 연결을 복구하는데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로 인근 기상 피해 지역을 시찰한 뒤 타이 라피티 비상조정센터에서 언론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과 크리스 핑크 비상관리 복구 담당 차관보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비숍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전국 도로 상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최근에 극심한 기후 현상 이후 와이오 외과 협곡을 지나는 국도 2호선에서는 아직도 천대 분량의 트럭 적재 폐기물을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이 오브 프렌티 구간 도로는 노선 전반에 걸쳐 약 40곳의 산사태로 인해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로슨 총리는 이번 재난의 영향이 2023년 사이클론 가브리엘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고립 지역 사회에는 엄청나고 깊은 타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가마타와 휘리토아를 잇는 국도 25호선은 다음 달이 되어서야 재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북부 지역의 주요 병원들이 최근 12시간 동안 대규모 정보기술 시스템 장애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전자 기록과 검사 결과, 수술 일정 관리 등 핵심 의료 서비스가 중단됐고 의료진은 종이 문서와 화이트보드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의료진 노조는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으며 병원 운영기관과 정부가 장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직원과 국민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측은 장애 발생 중에도 비상 대응 체계를 통해 환자 진료는 안전하게 유지됐다며 이번 문제는 외부 시스템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고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과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와 인도 간 자유무역 협정을 둘러싸고 뉴질랜드 퍼스트가 협정 체결 이전에 지지를 철회한 사실이 공개되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장관은 엔젤 퍼스트가 협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FTA는 양국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이민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 쟁점이 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엔젤 퍼스트는 협정 체결 시 대규모 인도 인력 유입으로 뉴질랜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정부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협정 발효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현재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역 장관은 정치적 이견과는 별도로 협정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보기술 시스템 오류로 수백 명의 연금 수급자가 잘못된 금액을 받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당국은 영향을 받은 모든 수급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부족한 금액은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과다 지급된 경우도 즉각 환수하지 않으며 향후 조정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시스템 관리와 금전 절차 미흡 때문이라고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연금 지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웨스트 지역에서 봄사 홍수 위험을 이유로 신규 보험 가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규 계약만 해당하며 기존 보험 가입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사는 지역의 홍수 위험이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며 당분간 위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고객은 보장을 유지할 수 있고 보험이 있는 주택은 새 구매자에게 이전 가능합니다. 웨스트포스트는 과거 홍수 피해가 심각했다며 특히 2021년에는 100채 이상의 주택이 재건불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증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방당국은 재방건설과 재해 대비 계획을 추진하며 보험사가 다시 신규 가입을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와이카토테 카우아타에서 지역 유일의 우편 서비스가 연말까지 폐쇄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민과 가게 주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운영자는 이 결정이 이해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이 편의점은 주민들이 편지와 소포를 보내거나 받는 중요한 서비스 창구였고 특히 요양시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폐쇄될 경우 가장 가까운 우체국까지 15km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 우편 창구 정리 계획의 일부로 농촌 지역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테카우아타 폐쇄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커뮤니티 연결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서비스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아침에 구름이 꼈다가 맑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최지연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 the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 이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존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숙순 네오 신부입니다. 2016년 병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앞에는 새로운 희망과 더불어 수많은 질문과 과제들이 놓여있는데요. 특히 물질 중심의 청담 과학이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해법을 찾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생명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고등학교 생명존중 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하신 교육심리전문가 서경변호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최첨단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잘 전달하면 어떤 언어,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고등학생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하신 교육심리전문가 서경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로고세라피연구소 개건연구원 서경변호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현재 교육심리전문가로 하고 계신 일이 뭘까요?
아, 네. 저는 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교육하고요. 그리고 학교 안팎의 현장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왕따나 어떤 그 우울 그리고 무기력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친구들을 위기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은 이제 7형 대안학교에 다니는데 저는 거기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주일학교에서 매주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고세라피를 바탕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형 대안학교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요. 대안학교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7형 대안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뭐 왕따나 우울증, 무기력 있는 네. 애들이 와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적응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치유형 대안학교가 지금 인천에 있거든요. 아, 인천에 네. 몇 곳에 있는데 보통 치료형이 아니라 치유라 그래서 일반 대안학교하고는 다르고 학교에서 위클래스의 수준 좀 넘는 친구들. 그래서 아. 그게 힘든 친구들이 이제 의뢰를 하면 인터뷰를 하고 그 친구들을 하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격 학교에 똑같은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치료 교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치료 교과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새 그러면 아이들 만나면서 어느 부분이 좀 이렇게 조금 옛날보다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른다라고 딱 표현하기보다는 생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뭐 들은 걸 보면 요새 자해하는 친구들, 그렇죠. 칼을 팔에 꽂거나 네. 네. 그런 친구들이 그냥 여기 뭐 치유형 대안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예전하고 또 다르게 자해나 이런 상처들을 너무나 드러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하철을 타요.
아.
보는 어르신들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우리 학생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 고통이 너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명에 대한 어떤 가치나 생명의 소중함을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줬구나도 함께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번에 그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했는데 이게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기획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은 두 가지 버전이에요. 나에게 하고 나로부터가 있는데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에서는 나라는 존재 안에 담긴 생명의 가치를 스스로 탐색해 볼 수 있는 게 시작이고 나로부터라고 하는 버전은 이 생명의 가치를 공동체 관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잘 살아내고 또 이걸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탐색하고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봐도 사실 약간의 뭐 자해하는 친구들이나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는 친구한테 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인식이 좀 그쵸. 필요한데 왜냐면 네. 벌써 나한테 내가 나의 몸에 자해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자체에서 좀 뭔가가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그쵸. 네.
사실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거기서 또 이제 그로부터 또 다른 일을 바라보는 것.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소중해야지 다른 그쵸. 이도 소중함을 느끼게 네,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새 친구들한테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뭐 가끔씩 애들하고 얘기하면 누굴 세게 때려놓고선 제가 아파하면 야, 이 정도가 좀 아프나 말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타인에 대한 공감도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한 두어 가지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을 가볍게 본다라는 경시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 아이들이 미디어나 게임을 봐도 버튼 하나만 조작해도 생명을 그렇죠. 되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 체제의 삶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환경 구성에서 살다 보니까 나의 감정을 몰라요. 억누르고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억압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몸을 부대끼고 교감을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문제들이 이제 두 가지로 방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억눌린 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는 것도 있고
그쵸.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게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네.
게임에서는 누굴 죽이는 게임이 대부분이고
네.
또 나의 또 생명은 또 리뷰가 되잖아요. 리서치가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게임을 하면서 부활을 늘 체험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더 저희가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명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인지 감수 이런 얘기는 오히려 하는데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했냐. 드러나는 문제만 갖고 야단을 쳤지. 그 문제를 고치려고 했지. 그 이면에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같이 공감하면서 확대시켜야 되는 생명 감수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동안인 그러니까 뭐 학교 폭력이라고 해서
네.
그런 교육도 따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요새는 또 학교 폭력이라는 또 단어를 안 씁니다. 그냥 생명 존중이라고 표현해서 또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자살 예방도
네.
또 그것도 이제 말을 또 피해서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계속 이런 교육들이 있는 거는 옛날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당연하지 않는 사회로 변형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회 안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 뭐 학교 밖의 위기의 청소년을 넘어서 학교를 잘 다니는 모든 아이들도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흔하게 익숙하게 생명 존중은 듣는데 그 말의 깊이나 그 말의 어떤 진지함이라든가 그 말의 삶의 그게 나의 삶을 어떻게 오는지는 전혀 연결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진짜 글자로만 남아있고 그쵸. 내 마음속에는 공허함으로 네. 남아있으니 결국은 그것이 그 두 가지 연결됐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는 네.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그거 마련하신 배경이나 교육 심리 전문가로서 프로그램 기획과 계획에 참여하신 계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처음에 시작의 계기는 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의 그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그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감수성을 키워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고민을 했었고요. 저 역시도 교육 현장에서 보니까 익숙한데 내 삶과 연결하지 않아 성취하고 경쟁 안에서만 있어? 그리고 생명을 규범으로만 아이들한테 지식 전달을 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는 그냥 이건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몸으로 체화돼야 느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점에서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가톨릭교회 생명존중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좀 더 실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일상에서 이걸 실천하는 방향을 어떻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생명 관련돼서는 이제 생명 윤리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이슈들이 있긴 한데 그 이슈들을 얘기하기 전에 벌써 그 이슈는 정말로 뭐 내가 나의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면 그 이슈는 그냥 이슈로 남아있는 것이 그쵸. 내 삶으로 네네.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다라는 것을 좀 가져보면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까 본인 소개하시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유영 대안학교도
킬리안 네.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주일학교도 네네. 하고 계셨는데 약간 구성원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좀 두 분류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잖아도 예전에 한번 워크숍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일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정서행동적으로 아이들이 안정되니까 애들이 다 착하고요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착하지 않은 건 뭔가요? 문제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안학교에 온 애들 문제점이 있어서인가요? 라고 제가 반문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히려 대안학교에 오는 애들은 되게 상처받은 영혼인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왕따, 우울 이런 것도 있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치열한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데모 프로 이제 이거를 기본 이따 뒤에서 소개할 때 얘기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던져주고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 앞에 딱 서게 하면 훨씬 더 진지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들의 특성은 또 따로 있죠. 예를 들면 인간은 영적이야. 표현하지 않아도 영적인 거고 네 하느님의 선물이야 생명은 까지는 알아요.
약간
네
이건 학습되어 있는 네 자기가 체험한 영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하다 보면 뭘 이런 질문을 또 해주다 보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소리를 해요. 치열한 고민은 아니었지만 정서적인 안정 안에서 종교라고 하는 신앙생활 안에서 탄탄하게 주일학교 오는 친구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많이 탄탄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알 거는 같은데 뭔가 딱 이렇게 내한테 딱 고친 않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근데 생명을 통해서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 돼서 좋았다. 이런 소감은 해요. 제가 이제 소감을
했어요. 왜 그러면 이제 그 주일학교만 봐도 사실상 네. 그 성경이나 성사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잘 되어 있죠.
그쵸.
근데 되게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부분에 실존적 부분은 좀 떨어지는데 이 생명이란 부분은 결국 내 존재 자체가 실존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내가 체험하고 느껴지고 때에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아프고
그쵸.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뭐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를 느끼듯 네, 네. 또 무언가를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확실히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치유형 대안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제 체험한 게
그럼요.
몸으로 체험한 것들이 많죠.
치열하게 경험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자기 어떤 아이가 그랬거든요. 고3 아이가 자기 발버둥 쳤다고. 아. 근데 치유형 여기 와서 수업하면서 자기가 본인이 느끼는 게 선생님 저 이제 좀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졌냐면은 그 친구들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가 지금 치유 대안학교 친구들은 자기가 실전적으로 느낀 것이
네, 체화된 있는 것 같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뭐 소중해? 약간 그 단어
네,
소중해라고 네.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모습에서는 그 소중함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다르겠다라는.
달라요. 다르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또 주일학교에 있는 친구들 보고 있으면 기특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라는 것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입식은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이렇게 익숙하게 귀에 늘 담아서 들었던 것이 내재적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또 가지고 있죠. 실존적인 거에 그렇죠, 질문 뭐. 아픔보다는 도덕성.
왜냐하면 십자가 십계명만 그렇죠. 봐도 네네.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그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뭐 하여튼 이 등등의 그런 네. 걸 통해서 폭력이라는 네. 것 때문에 남을 함부로 대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은 확실히 있긴 하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게 뭐 체험적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약간 네. 관념적이라 할지라도 네.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활에서 어떤 가치가 옳은 거야를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몸으로 부딪힌 친구들이 상처받았던 자신의 어떤 그거 안에서 그래도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는 길은 다르지만 생명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출발은 다르지만 결국은 한 곳으로 모이는 거죠.
사실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뭐 한 15년, 17년 만에도 그 사회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게 타산지석
네,
이런
네.
말표를 통해서 내가 타인의 마음을 알고 행동했을 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아예 타산지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사실 이렇게 좀 부족해지는 이유가 뭘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쟁 체계도 있고 게임이나 미디어의 영향도 있고 저는 또 한 가지 뭐를 해주고 싶냐면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아, 몸으로?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우리 어려서는 보면 넘어지면 괜찮아 하고 달려가서 털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스탑을 하고 멈췄잖아요. 누군가가 다치면 멈추고 지켜보고 같이 케어링을 하는 게 돌봄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 삶의 문화에서.
넘어지면 왜 넘어져서 우리가 지게 만들었냐.
그렇게
비난하고.
되죠. 네. 그리고 게임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몸으로 노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몸으로 놀긴 하죠. 손가락.
손가락으로만 놀죠. 근데 이제 신체적인 전반, 우리가 근데 놀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인간한테 꼭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체육 뭐 일상생활에서 체육을 하겠다 했을 때 체육도 가해를 붙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그냥 경쟁에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걸로만 맞춰서 가니 더군다나 너무 쉽고 재밌게 자신의 이 공허함을 탈피할 수 있는 미디어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게임이나 손가락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몸의 놀림이 어색하고.
그러니까 지식은 충만할 수 있으나.
네.
결국은 그걸 움직이는 내 몸은.
네. 확실히 차이가 굉장히 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인데 한 60 넘으신 분이 이런 얘기하는데 왕년에.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는 다 이게 머릿속으로는 근데 벌써 뛰어갔고 네. 뭐 했는데 결국 내 몸은 못 따라주는 네.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쵸.
이제 자기의 그 지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이 차이가 네.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청소년들에도 이런 지적인
봐요.
것과 네.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네.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생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네. 좀 이제 뭐 부족하다고 하기는 그렇고 다르다.
네. 그러니까 경험의 폭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경험의 폭이라는 건 내가 사회를 바라보고 시야를 넓혀서 보는데 딱 요만한 모니터만 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겠어요. 굉장히 그게 놀이로 뭐 몸으로 논다라는 건 사실은 사회를 접하고 세상하고 나아가는 관계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거가 단절돼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만한 모니터 안에서 제가 블로그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아이들하고 대안학교에서 정말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몸이 힘들지만 아이들하고 어떤 그런 실내 놀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애들한테 공통으로 발견해서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매년. 왜 우리는 게임을 할 땐 욕을 하는데 이 놀이를 하고 같은 경쟁인데도 우리가 팀을 나눠서 놀이를 할 때도 왜 우리는 욕을 안 해?
아,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애들이 아 선생님 그래요.
게임하고 놀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
완전 다르죠. 놀이는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몸으로 체화하는 걸 넘어서 상대와 소통하고 눈을 보면서 교감하는 거예요. 게임은 나한테 주어진 모니터 안에 딱 하나의 지점만 보면서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물론 뭐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농사짓는 모두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은 그건 아니잖아요. 방탈출 이런 거. 그러니까 전혀 방탈출이 건전하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움직여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움직이면서 상대의 를 읽잖아요. 내 편의 움직임을 읽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 안에 돌봄이 있고요.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뭔가를 공감할 수 있고 우리 편한테 뭐가 해서 내가 하고 상대가 조금 못해도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유도 있고.
그럼요. 근데 게임은 여유 없잖아요. 게임. 내가 죽으면 그냥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무슨 무기가 어쩌고 이런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주고 사?
네.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는 것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도 없고 이제 그 레벨이라 그러네. 그것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매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항상 놀이를 하고 뭔가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경험하는 게 오 진짜 선생님 저 욕 안 했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던지게 되는 게 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
네.
그거는 이제 놀이를 가지고 생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어쩌면 게임식으로 접근한 네. 거여서 결국은 우리에게 좀 상처를 주는 건가요?
그래서 그 말도 있었잖아요. 오징어 게임의 어떤 그 잔혹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랬었잖아요. 되게 오징어 게임이 센세이션한 세계적인 거였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에서 누군가가 올라가는 탑이 아니라 우리가 놀이 안에서는 최고가 아니라 우리 팀 전체 안에서 움직이면서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을 우리가 뭐 점령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게임에서는 일어나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 세상인데 일어나고 있죠. 왜? 내 걸 아이템을 뺏기고 내 아이템을 내가 줘야 되고 내 아이템 다 잃어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노출돼서 사는 아이들이 게임 안에선 더 치열하죠. 근데 그게 가장 쉬운 도피처가 돼버린 거죠.
어쩌면 요새 아이들이 그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진 거는 사실 이 만들어진 문화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칠공주가 부릅니다. 소중한 사람. 생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새롭게 마련한 중고등부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을 맡아오신 교육심리 전문가 서경 베로니카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명존중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있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것과 좀 다른 서울대교구가 마련한 중고등부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찐과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생명 존중은 소중해. 뭐 존중돼야 돼. 이 자체 취지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가치와 실천의 당위성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가면 아이들의 생명은 소중해요. 내 생명 소중해. 생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떤 것들을 이제 주면 아이들은 그냥 그걸 말로 내뱉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청소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배웠던 지식을 방출하거나 몰라요. 글쎄 내 생명 뭐 필요하지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대교육에서 마련한 그 중고등학교 지금 생명존중 프로그램은 왜 중요한지 스스로 질문 앞에 서보는 거예요.
아, 질문. 네. 질문이 나왔을 때 그냥 이거가 생명이 소중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듣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서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질문 앞에 서본다는 건 내, 근데 이 질문 앞에 서봤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에서 얻은 것들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답들을 찾아갈 수 있는,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계 맺는 공동체 안에서도 생명에 대한 걸 실천하는 고민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나는 생명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 나의 생명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주입식이 아니라 질문 앞에 서보고 탐색하고 자신의 경험 안에서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보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의 것에서 나오는 것.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냥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쵸.
나의 것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내 얘기가 나는 거고.
네.
내, 나만의 또 생명 존중의 얘기가 되는 거고.
그쵸.
어떻게 보게 되면 각자마다 체험하는 거가 다르면.
네.
굉장히 답도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렇죠.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 활동을 하지만 소그룹의 모임으로도 같이 해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주일학교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나 교육받은 강사 선생님들 안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이제 퍼실레이터 역할을 하시면서 그 공간의 장을 열어주는 거죠. 나의 경험 이런데 그럼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경험들이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생명을 갖고 사는 존재니까 실존적으로 살아가니까 그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확장하고 그다음에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 공동학습의 장이 같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거기다 카톨릭적 가치를 좀 네. 이렇게 넣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카톨릭 교회의 생명 존중의 가치는 당연히 교리를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맞아요. 근데 이 담아내는 것을 일반적인 우리가 교리 수업 안에서는 앞에 이제 전제를 딱 깔고 무엇 무엇은 뭐 뭐야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교리를 먼저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경험 안에서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건지 만나도록 하는 거죠. 거기에 중점을 두고 나면 당연히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생명 존중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 어떤 규칙이 아니라 규칙 이전에 생명은 조건 없이 존엄한 거라는 관점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삶을 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왜 존중해야 되는지를 느껴보면서 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결국 이 부분은 카톨릭 교회의 생명 존중 가치하고 우리가 교리가 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는 기준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중요한 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삶으로 이게 실천되는
네,
그러니까
네.
나오는 뭐 실천된다고 하기보다는 내 삶에 숨어있는 그 신앙을 발견해서 그렇게 내가 살고 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그쵸.
결국은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네.
라고 인식했을 거와 그렇지 않은 건 좀 차이가 좀 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생명이 이걸 해봤었거든요.
아, 네네네.
했는데 이제 그 치유형 대안학교하고는 반응이 다르죠.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뭐냐면 아, 나 이렇게 살고 있네요. 선생님 우리 되게 영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
생명은 선물이잖아요. 그럼 나 살고 있는 거네요 소리를 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가치가 이렇게 녹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성당만 다녀고 그냥 발바닥만 요새 발바닥 친다고 얘기 안 해요. 발바닥만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입되어 있는.
네. 아주 잘 살고 있더라는 거죠.
습입되어 있는 것을 살고 있는.
네. 그걸 확인받는 느낌을 갖고 되게 좋아해요.
아, 나 자신을 발견하고.
네. 네.
사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인식을 못해서 이거 구분해져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걸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아 그래 내가 잘못되지 않았어라고 또 자기 위안도 될 수도 있겠고
그쵸.
또 그게 또 새로운 거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새롭게
네,
해야
네.
돼라고 나를 막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확실히 좀 차이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주일학교 현장에서 이제 좀 이게 올해서부터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시작하려고 하는 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생명 이 프로그램의 어떻게 프로그램의 취지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알고 계시는 그 교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명 존중 안에 넣고 있는지를 이제 교육을 받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할 때 중등부 뭐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도 있을 거고 교사 교육 진행을 하실 때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모집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주일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연애 강사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육받으신 분들이 나가셔가지고 같이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주일학교 안에서 요청하셨던 성당은 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마 교육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소그룹 나눔들을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끌어주시는 걸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두 가지의 버전을 나에게 나로부터로만 딱 비해서서 저희가 일회기성 교육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다회기성 교육으로 실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프로그램 소개가 얼추얼추 되긴 했는데 질문 앞에 선다. 네. 공동작업도 있고 했는데 사실 요새 아이들이 이제 질문 받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질문 앞에 어떤 질문 앞에 서게 되는지 혹시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질문을 무서워하고 글쎄요 몰라요 잘 뭐 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질문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질문할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이게 짜져 있는 게 나는 지금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있니? 이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구성이 돼 있죠. 태도적인 걸 물어보고 나의 고유한성으로 잘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각각 너무 잘 왔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나의 신발이 학교를 향하고 주일학교를 향할 때까지 얼마나 애써서 왔냐고 이미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로부터 시작할까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생명으로 나는 살고 있는 건가 딱 던지면 이렇게 하죠. 근데 프로그램 안에 이미 저희가 이제 구성해 놓은 그 구성 요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전제 안에 어떠한 것, 생명의 경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렇게 다 해놔요. 그리고 아이들이 답할 수 있는 것들에 또 블랭크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대답들을 해요. 근데 이건 맞고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답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생명은 어떤 의미야? 라고 하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소중해가 좀 다른 의미겠죠. 이미 그런 것들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제가 물어보거든요. 우리 인스턴트 사랑을 하잖아. SNS 이 손에 막 반지들을 끼고 있는 이거는 나의 생명을 어떻게 드러내? 그럼 애들이 대답해요. 멋지게요 하다가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니까 딱 대답을 달리하죠. 그러네. 꼭 그거 없어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진 답이 아니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고의
확장되는 거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들을 확장해요.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여줄 수. 그래서 그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강사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그냥 딱 배포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실전으로 해보시고 나시면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만큼 각 성당에 우리 아이들 잘 아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잘 매치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당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뭔가 막 생각하고 디스커션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긴 합니다만
네.
사실 그게 현대사회에서 좀 필요한 능력이긴 한데 너무 주어진 대로만 딱딱딱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그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의 교리의 문제는 그 전례나 성사나 성경은 맞고 틀리는 것이 너무 명확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맞냐면 뭐 칠성사 뭐냐
딱죠.
뭐가 어떠냐 예수는. 딱 이렇게 네. 딱딱딱 답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뭐 생명이 소중하다 그러면 어떻게 소중할까라는 말 표현은 각자마다 느끼는 거에 따라서 그 소중함이 표출되고 그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뭔가 이제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생명에 대한 탐색과 인식이 사회 즉 공동체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이 좀 이루어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생명교육은 사회적 규범이나 어떤 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태도라 그랬잖아요. 나는 아이들이 올 때 그냥 이렇게 정말 뭐 시쳇말로 아이들이 하는 표현이 있죠. 좀비처럼 학교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온 나오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대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성 안에서 이제 그런 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나로부터라는 건 특히 언어의 품격. 내가 욕을 할 때 왜 내가 게임을 할 때 욕을 하는데 우리가 놀이할 때 욕을 안 했을까? 내 언어의 품격이 나의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사이로 빠지는 얘기기는 같지만 중요한 게 욕하지 마는 안 통이에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지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했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말이 너무 비탈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치겠다. 말이 너무 비탈저 그러면 본인이 다치고 상대도 굴러.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예요.
아.
그래서 저는 말이 비탈저 경사가 너무 심해라고 하면 애들이 야 경사 높여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마 하지마 이건 되고 안 돼에 욕도 하지만 돼 못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탐색할 수 있고 그 욕이 나한테도 해가 되는지를 느끼게 하는 건 하지마로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로부터라는 게 말의 품격, 나의 행동, 누군가가 문을 잡아주거나 그냥 탁 열었을 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잡아줬을 때 나의 행동에 나의 존귀함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생명 존중 안에서 다혜계성에서 다 녹아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와 타인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실천을 넘어서 생명 가치에 대한 메신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한테도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렇죠. 스스로 깨닫게 하려면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전달은 하면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 이건 그냥 주입식이야 사회 규범이야 이런데 메신저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존재하고 내 삶의 태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품격이라는 말 있는 것처럼 우리 누구누구의 언어가 오늘은 한 번도 뭘 안 하고 너무 예쁜 말만 썼다. 선생님 아침에 눈 보고 안아줘서 너무 고마워. 눈빛으로 넌 이미 나를 안아줬다고 얘기하거든요. 고맙다고. 그럼 애들이 존재 가치가 다르죠. 거기서 제가 얘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또 너의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나로부터 안에서 그 이제 생명의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밥. 제가 애들한테 예를 제일 많이 드는 게 엄마 밥이에요. 왜 엄마 밥을 먹으면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 라고 하면 애들이 그건 알거든요. 괜찮아. 잘했어. 든든해. 위로가 된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리고 또 친구가 건네고 오늘 너 엎드려 있었는데 괜찮아 하고 툭 치고 그 툭 치는 거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툭 쳤는데 괜찮아에 웃었고 괜찮아하고 대답했잖아. 그럼 그 괜찮아가 어떤 거니? 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 말투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와
그렇죠.
뭐 너에 대한 걱정이나
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우리가 메신저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의 자세와 몸 안에서 언어로도 말투로도 그리고 저는 꼭 얘기해요. 눈빛도 나온다. 너의 눈빛이 눈으로 총 만든다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신저가 뭔지를 알고 이제 그걸 써보기를 같이 해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써도 되고 내가 모르는 타인한테 어떤 생명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써도 되라고 했을 때 몇 명의 아이들이 그 독거노인 얘기했고요. 독거노인한테 조금만 참으세요라고도 하고 기도할게요라고 한 애도 있고 다른 친구들 아이들은 그 우크라이나 고아들한테 우리가 성금 모으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라고 해서 우리에겐 기도가 있고 어떤 종교가 없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는 염원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 가치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명 존중이라는 메신저가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생명 앞에서 무감해지지 않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명 앞에서 무감해진다라는 건 대표적으로 미디어나 게임 앞에서가 무감해졌잖아요.
확실히 그 이 말씀 들어오니까 이제 요새 뉴스에 보게 되면 요새는 아니 좀 됐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거 보면 그 전쟁에서 누가 죽었다 하러 가면 사람들 보는 건 숫자로서를 네. 본 거지 그 안에서 있을 그 처참함이 느껴지지 네. 않고 또 왜냐면 이제 영화도 네. 보여준다고 하지만 영화는 사실 뭐 약간 뭐 오락기적인 네. 요소가 좀 들어 있으니까 되게 히어로가 있고 네. 누군가 죽였는데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 저게 잔인해 아니면 이게 좀 뭐해라고 그 관점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선별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일례로 배트맨에서 고담시 나오면서 하는 곡에 있어요. 그 사회적 딜레마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주면서 이제 이 생명의 소중함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가치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쭉 연결해서 같이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 무감한 사회가 됐어요. 무감하니까 당연히 감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너와 나의 경계를 짓는 성인지 감수성은 강조를 계속하지만 정말로 연결과 연결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 연결이라고 하는 가치는 무감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명 감수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나에게 나로부터 이 일회기로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한 번에 바뀌진 당연히 않죠. 근데 어떤 교육이든지 생명 존중이라는 게 한 번의 교육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 저희 프로그램도 역시 단번에 바뀐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세우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에게라고 하는 건 WHO나 정신건강 우리가 연구해서 하는 기본적인 그 초기 기초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기술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술 안에서 어떤 기본적인 걸 다지는 자기를 뭐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삶의 상태를 먼저 인식하는 거. 내가 내 감정 어떻게 보고 있고 살피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생명 존중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를 내가 어떻게 방출하고 어떻게 내보내고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내가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 인식하는 거를 보호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나의 생명으로 누군가 같이 사는 건 보호 요인으로서 내가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다회기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1편과 2편에서 우선 나의 감정을 살펴보는 거. 너는 너의 생명으로 조절 안 되어지는 걸 어떻게 하면 감정 조절을 해볼 수 있고 나는 잘 표현하고 있나요? 라고 탐색하는 거. 그랬을 때 나는 나의 생명을 살고 있나요? 했을 때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답한 게 있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 꽤 살고 있다도 있고 한 명은 못 사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어떤 것들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친형 대안학교 같은 친구들은 얘기하고요.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 생명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알게 돼서 좋았다.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처럼 우리 누구누구의 언어가 오늘은 한 번도 뭘 안 하고 너무 같은 친구들은 얘기하고요.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 생명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알게 돼서 좋았다.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애들이 했던 얘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연결되어지는 건 엄마 밥의 소중함을 안 것도 애들은 되게 인식해서 크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내 옆에서 나하고 막 장난치는데 얘가 나한테 웃는 게 날 기분 좋게 한 것도 생명이네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작점을 여는 게 먼저 프로그램의 결국은 시작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시작점 여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문화를 네.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고민되었던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그 딱 정해져 그게 있죠. 어떤 게 고민스럽냐. 생명 그러면 너무 무거운 주제로 느끼거나 너무 가볍게 느끼거나 이렇게 생각. 너무 일상에서 들었기 때문에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생명이 너무 무겁고 가벼워서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라 생명은 우리 안에서 실존적으로 잘 있다. 그리고 그거 안에서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명 존중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내가 나의 삶을 존중하듯이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는 걸로 가야 된다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균형을 맞춘다는 거. 그러면서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뭐 시작점 보여주는 그게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같아요.
되게 무거운 거로만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의 무거움이 아니라 그 안에 또 가치나 의미라는 거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 만약에 프로그램 그 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위원회에다가 연락하시면 되고요.
네,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에 신청하시면 그 본당으로 그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회 전반적인 생명존중 프로그램도 확장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사실 이게 뭐 여기저기만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카톨릭 생명관 안에서 출발했고 이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생명은 조건인 어떤 성취 이게 아니라 존엄 그 자체로 바라본 어떤 문화적인 우리가 시야를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학교, 뭐 지역사회 그리고 특히 상처받는 아이들 대안학교 쪽이나 교육 현장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문제아라고 자꾸 낙인 찍혀졌던 아이들이 이제 모여진 또 다른 대안학교들에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긋지 않고.
어느 면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아까 말했던 문화 단순히 어느 쪽만 있는 것이야 전체가 바뀌었을 때 보여지는 것은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너무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저를 비롯해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느끼고 내 삶을 돌아보는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교육심리 전문가 서경 변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은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가 청소년들의 삶을 가까이 다가가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생명을 지키는 힘은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도 함께 가져봅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주 네오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샘평한 소리 KCR 11시 중앙뉴스 365 헬스 마이랑기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치마트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만좋은창 D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ANZ는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강한 군사적 압박에 이란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워싱턴에서 미국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교황 레오 14세가 인공지능 AI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경고하며 기술 발전이 인간 문명과 인간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음을 27일 이하 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시교에서 열린 성 프란체스코 데 살레시오 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기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혜와 지식, 양심과 책임, 공감과 우정을 모방하면서 단순히 정보 환경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간 관계라는 가장 깊은 소통의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술이 인간을 돕는 도구를 넘어 인간적 관계 자체를 대체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오는 5월 17일로 예정된 가톨릭교회 제60차 세계사회홍보주관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교황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이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험성이 은밀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매혹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은행이자 최대 주택대출기관인 ANZ 뉴질랜드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ANZ 뉴질랜드의 샤론 졸로, 매튜 칼트, 데이비드 클로이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제 회복 상황, 높은 금리, 주택시장 단기 모멘텀 부족,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026년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을 기존 5%에서 2%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7년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은 4.5%로 유지했으며 이는 소득 증가율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주택가격이 지난 3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고 2025년 말 경제가 개선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며 이는 주택시장에서 순풍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은 2026년을 앞두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 없이 출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7일 총선을 앞둔 불확실성,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자본 이득세 도입 가능성까지 포함해 올해 일부 구매자들을 관망세로 남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성장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기준금리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가주택 마련에 드는 비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전국 하위 4위 하위 25% 주택의 평균 거래가격은 2024년 12월 60만 달러에서 2025년 12월 60만 5천 달러로 0.8%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이 소폭 상승분의 대부분은 연말 마지막 두 달 동안 발생했습니다. 전국 하위 4분위 가격 거래가격은 전체 거래 중 25%는 이 가격보다 낮고 75%는 이보다 높은 가격에서 이루어지는 기준점으로 시장에서 가장 주택 구매 부담이 낮은 구간을 나타냅니다. 더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 나타났습니다. 2년 고정평균금리는 2024년 12월 5.53%에서 2025년 12월 4.59%로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30년 만기 대출을 가정할 경우 전국 하위 4분위 가격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주당 상환액은 2024년 12월 806달러에서 2025년 12월 736달러로 줄었습니다. 이는 10%의 계약금을 낸 구매자의 경우 주당 70달러를 절약한 것이며 20%의 계약금을 낸 구매자의 경우에는 주당 상환액이 631달러에서 571달러로 낮아져 주당 60달러를 절약한 셈입니다.
이번 주 대규모 전산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발작 증세로 와이타케레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한 환자가 진료받기까지 수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의료진이 수사급으로 대응해야 했고 응급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헬스 뉴질랜드는 이번 전산장애가 약 1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오클랜드를 비롯한 북부 지역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쳤지만 병원은 계속 운영됐고 환자 진료도 중단 없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현장 의료진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IT 지원에 대한 투자 부족이 문제라며 헬스 뉴질랜드 경영진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헬스 뉴질랜드는 장비 고장과 외부 업체의 문제 때문이라며 인력 감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장기 디지털 투자 계획을 내세우며 현 정부의 개혁을 옹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보건 IT 시스템이 분산돼 있고 노후화돼 있어 앞으로도 환자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잇,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러승촌이는 지난해 참석을 피했던 것과는 달리 다음 주 와이탄케 다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토퍼 러슨 총리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위 의장 포럼은 기념일을 앞둔 며칠 동안 그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슨 총리실은 그가 테와레 루낭가에서 열리는 포휘리 환영의식이나 새벽 예배 노원 서비스에 참석할지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심이 6일 와이탄케데이 기념 행사에 집중되지만 정치인들은 공식적으로 5일에 환영을 받습니다. 일부는 2위 지도자들과 만나고 현장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와이탄케에서 일주일 내내 머물기도 합니다. 지난해 크리스퍼 록슨 총리는 와이탕이 대신 켄터비리를 방문해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도로 확장 계획을 발표하며 이른바 정치의 날을 보냈습니다. 2025년 와이탄케 대회를 앞두고 록슨 총리는 2024년 12월 와이탄케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주요 은행 가운데 웨스트팩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전반적인 금리 상승 국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앞서 ASB가 비슷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웨스트팩도 장기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인상폭은 ANZ와 ASB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또한 18개월에서 3년 만기 고정금리 전반에 걸쳐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년 고정금리는 4.89%로 올라 현재 주요 은행 가운데 해당 만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웨스트팩은 6개월 고정금리를 0.2% 인하에 4.49%로 낮췄는데 이는 주요 은행들 가운데 단기 고정금리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상승과 자금 조달 비용 증가가 이번 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호주의 견고한 고용시장과 높은 물가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뉴질랜드 금융시장에도 압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발생한 기상 악화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민방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라휘띠, 응아이 오통가, 블랜드베이, 푸나루크, 오아쿠라, 모카우, 헬레나베이, 미미 황가타, 화나 나키, 와이오카 협곡, 힉스베이, 테에 아라오라 등입니다. 지원금 액수는 개인의 상황과 사익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식비, 의류, 친구 지원이 필요한 1인 가구는 최대 $4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최대 $600, 자녀 한두 명을 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0,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은 최대 $1,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호텔이나 모텔 숙박비 또는 호스트가 제공하는 숙소에 머무는 비용 그리고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연령이나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자는 복지수당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니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험으로 비용이 보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상환해야 합니다.
최근 뉴질랜드를 강타한 치명적인 폭풍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재난의 대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재난 발생 이후 복구에는 막대한 비용을 쓰는 반면 사전에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구조가 굳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재무부도 향후 50년 안에 사이클론 가브리엘급 재난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80%에 이른다며 극단적 기상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재정 위험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형 홍수와 사이클론으로 복구 비용이 이미 10억 달러를 넘었지만 현 정부는 기후 적응과 회복력을 위한 별도 예산을 축소해 왔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접근이 지역사회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사전 대비보다 훨씬 비싼 긴급 복구 비용을 반복적으로 떠안게 된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일반 인프라 투자와 새로운 국가 적응 프레임워크를 통해 회복력 투자가 계획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명확한 재원 대책과 체계적인 계획 도구가 부족해 기후 위험이 커질수록 뉴질랜드의 취약성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부 지역의 주요 병원들이 최근 12시간 동안 대규모 정보기술 시스템 장애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전자기록과 검사 결과, 수술 일정 관리 등 핵심 의료 서비스가 중단됐고 의료진은 종이 문서와 화이트보드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의료진 노조는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며 병원 운영기관과 정부가 장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직원과 국민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청은 장애 발생 중에도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환자 진료는 안전하게 유지됐으며 이번 문제는 외부 시스템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고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과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와 인도 간 자유무역 협정을 둘러싸고 뉴질랜드 퍼스트가 협정 체결 이전에 지지를 철회한 사실이 공개되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장관은 엔젤 퍼스트가 협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FTA는 양국 간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이민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 쟁점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엔젤 퍼스트는 협정 체결 시 대규모 인도 인력 유입으로 뉴질랜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정부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협정 발효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현재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역 장관은 정치적 이견과는 별도로 협정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보기술 시스템 오류로 수백 명의 연금수급자가 잘못된 금액을 받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당국은 영향을 받은 모든 수급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부족한 금액은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과다 지급된 경우도 즉각 환수하지 않으며 향후 조정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시스템 관리와 검정 절차 미흡 때문이라고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연금 지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의 강한 군사적 압박에 직면한 이란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 중단을 수용하는 건 최고 지도자 야야톨라 알리 하메네아와 이란 정권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굴욕입니다. 하메네이는 서방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선전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란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대가로 한 미국의 핵 프로그램의 제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코프는 이란의 핵 연료 농축을 중단하고 우라늄 비축량을 넘겨줄 것과 더불어 탄도미사일 보유 제한을 수용하고 영내 친이란 시아파 무장 조직에 대한 배후 지원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군부는 미국이 이런 요구를 수행할 경우 정권의 기반이 돌이킬 수 없이 흔들리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합니다. 이스라엘 국가 안보연구소의 데니 시트리 노비치 연구원은 27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타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타협이 정권의 근간을 건드릴 수는 없다면서 이란이 미사일 증강, 대리 세력 지원, 우라늄 농축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대대적인 공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비센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센터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질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링크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지난해 자동차 1,132만 2,575대를 팔아 6년 연속 세계 판매 1위에 올랐다고 교도통신 등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작년 세계 판매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며 2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판매량에는 그룹사나 다이하츠 공업과 신호 자동차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시장을 제외한 해외 판매량도 전년 대비 3.1% 늘어난 925만 1,321대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생산량은 5.7% 증가한 1,122만 1,960만 대였습니다. 다이하츠와 히노를 제외한 도요타 브랜드의 세계 판매량은 3.7% 증가한 1,054만 6,807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도요타 북미 판매량은 290만 9,660대로 7.3%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판매량은 178만 390대로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이건희 컬렉션의 갈라 행사를 계기로 모인 것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시점이어서 이날 만남이 더 주목받았습니다. 이날 오후 워싱턴 DC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과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의 성공적인 첫 해외 전시를 기념하기 위한 갈라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주요 내빈들보다 먼저 도착해 손님들을 맞을 채비를 했습니다. 이 회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변하지 않은 채 살짝 미소를 지으며 행사장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정부의 캐나다 방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북미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던 정 회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9원 6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8원 3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0원 9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아침에 구름이 꼈다가 맑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최지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치마트 다이나스피크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D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뮤직 인 팍스 오페라 인 더 파크 오클랜드 보타닉 가든스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마누레어의 아름다운 정원 오클랜드 보타닉 가든에서 두 번째 클래식 오페라 공연을 개최합니다. 편안한 자리를 찾아 뉴질랜드 오페라단 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의 향연에 흠뻑 빠져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인기 오페라 명곡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월 31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오클랜드 보타닉 가든 힐 로드 마누레어에서 있습니다. 무료 초보자 롤러댄스 클래스 안내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스케이트 네이션의 멋진 팀과 함께 무료 초급 롤러댄스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에 맞춰 간단한 발동작을 배우며 롤러댄스의 기초를 익혀볼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롤러스케이팅 기본기를 이미 익힌 16세 이상 스케이터에게 적합합니다. 스케이트는 직접 가져오셔야 합니다.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테아터 더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 247 에드몬드 로드 테아터 투 사우스에서 있습니다. 무료 어린이 아트 클래스 안내입니다. 어린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실험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도하에 다양한 미술 재료와 기법을 소개하고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워드립니다. 음료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모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보호자 어린 2명 이상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자녀의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월 31일, 2월 14일, 28일 토요일 네이버후드 서포트 베뉴 869 뉴 노스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